지난밤에도 잘 주무셨습니까? 사람이 잠을 잘 잔다는 것은 그만큼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잠을 자지 못하는 괴로움은 매우 큰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을 데려다가 경찰에서 고문을 할때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시키거나 일을 시키거나 귀찮게 하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없는 말도 하게 되고 하지 않은 것도 했다 그러게 되고 하는 이런 고문의 방법으로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다 할 만큼 잠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아무리 피곤한 하루 생활을 했다가도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서 잠이 우리에게는 큰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잠을 자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퀭한 눈으로 멍한 머리로 하루를 또 시작해야 되는 분들을 보면 잠을 잘잘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잠이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앉으나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데 365일을 주무십니다. 나와서 앉으면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데요. 어떤 아이가 집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는 걸 외갓집으로 생각한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갈 때마다 잠만 잔다고. 외갓집에 가서도 잠만 자더니 교회 가서도 잠만 잔다고. 그것도 마음이 편해야 잠이 오는 것이니까 그것도 뭐 크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나치면 문제가 되겠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보면 옆자리 품속으로 들어갈 만큼 깊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잠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고 우리의 피로를 말끔히 앗아가기도 하고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이 잠자는 문제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잠이 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 참 많죠. 마태복음에만 깨어라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깨어 있어라. 마가복음에는 8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 서신에서 자주 자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말씀 많이 했고 베드로도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다른 사도들도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많이 강조해서 신앙적으로 잠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자지 말아야 될 시간에 잠들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중요한 비유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에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어떤 큰 왕이 멀리 여행을 가면서 아래 사람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돈을 주고 떠났는데 돌아와서 결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가 낮 시간에는 들판에서 같이 풀을 먹고 놀지만 저녁이 되어서 잘 때는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해 넣는 것처럼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갈 사람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지옥으로 구분하신다는 내용의 비유를 세 번째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종말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인데, 처음 비유에서는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비유는 충성심에 대한 말씀이고, 세 번째 비유는 신앙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각각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잘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적으로 깨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준비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유비무환이라는 옛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환란이 없다라고 하죠. 서양 사람들의 그 말 가운데는 역사는 준비된 사람을 응징하는 법도 없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는 법도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못하면 반드시 인생에 있어서 큰 시련과 혼란이 다가올 수밖에 없고,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어떤 도전과 역경이 오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결혼식 풍속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초저녁에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녁 시간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서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국가의 모든 국경일 날 우리는 오전 10시에 국경일 기념식을 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에서는 대체로 밤 8시나 9시나 이런 시간에 그 시기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념식을 합니다. 토요일을 안식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토요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매 안식일마다 시작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일몰 시간에 맞추어서 안식일을 시작하기 때문인데, 그건 역시 저녁이 되면 새날이 시작된다라는 개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도 하루가 시작되는 초저녁에 결혼식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여서, 그래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고 축제하고 하는 결혼식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결혼식 풍속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신랑이 오면 신부의 친구들이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식장으로 인도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신랑의 도착이 아주 늦어졌습니다. 그러니 밤이 깊어가니까 졸음을 견디지 못해서 모두 졸게 되었는데, 한참 꾸벅꾸벅 졸고 있는 시간에 신랑이 도착했다라고 소리가 들리니까 열처녀가 뛰어나가서 신랑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 사람은 등불에 충분히 기름을 잘 준비해 있었고 다섯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섯 사람의 등불이 꺼져가니까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고, 기름을 좀 어디서 구하려 했지만 나누어 준 사람도 없고 그 밤중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지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만 준비되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즉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마음 상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신부의 친구들은 믿는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상징했고, 등만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양은 그럴듯하나 내면적으로는 신앙이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여기 깨어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런즉 깨어있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영적인 각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감성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 신앙적으로 옳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판단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많은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세상의 교훈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물들어져 갈 때 전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내 자신의 가치관이나 내가 즐기는 문화가 완전히 신앙생활과는 동떨어져 버린 것이 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한순간에 변질시키지는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긴 시간을 통해서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실험실에 비커에 개구리를 넣어놓고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 개구리는 처음에 따뜻한 물을 즐기다가 어느 순간에 푹 삼겨져 나오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깨어있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세상의 악한 교훈이나 풍조에 깊이 물들게 되어서 나중에는 고치기 어려운 시간까지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잔다, 신앙적으로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군대에서 전쟁하는 군대가 무전기가 고장이 나서 본부로부터 전달되는 명령의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항상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민하게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령한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것이 주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순간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건 역시 영적 감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감각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깊이 하는 살아있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감각이 녹슬지 않는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깨어있다는 사람은 활동하는 사람이죠. 자는 사람과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머물러 정체되어 있는 사람과 활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활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섬김과 헌신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먹기만 자꾸 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게 되면 얼마나 많은 병적인 증세가 생겨나게 되겠습니까? 언젠가 뭐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의 건강지수가 60대, 70대들의 건강지수보다 못하다는 통계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너무 패스트푸드 같은 거 좋아하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편리한 것만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겼다라고 의학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비만해지는 것이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한 가지가 활동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는 것은 굉장히 원하는 것이고 또 희망하는 것이지만 그 지위에 걸맞게 활동하는 것에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잠잔다라고 하는 그런 활동이 멈추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섬김과 헌신의 사역이 멈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낼 줄 아는 움직이고 활동하고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의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순간적인 대응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내게 생겨서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감당해 낼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죠. 또 좋지 못한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도 그 좋지 못한 일을 오히려 더 활용해서 좋은 일로 바꿔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죠. 좋은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에도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좋지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도 극복해낼 수 있는 내면적인 역량이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온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깨어있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을 잘 유익하도록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도 깨어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 모든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서 상황 관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깨어있는 사람이 단순히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성령의 임하심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셨다,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기름부터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전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임직할 때그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성별했습니다. 그것은 구별했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중요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는 머리에 기름 붓는 예식을 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예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건강하게 바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영이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는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시죠. 가끔 어떤 분은 너무 성령 충만하면 광신자가 되거나 좀 이상한 사이비성이 좀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런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성령 운동을 빙자해서 많은 그릇된 신앙 행태를 보인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광적인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내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해 일할 수 있는 동력도 생겨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동력 있는 신앙의 능력이 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잘 준비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해 가게 됩니다. 이 일은 잘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 문법 가운데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상태를 말할 때 미완료형이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미완료형의 대표적인 경우가 믿어라, 성령 충만해라, 이런 용어를 말할 때 항상 미완료형을 사용했습니다. 한번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짧고 굵고 화끈하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생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현상이 항상 내 믿음의 그릇에 기름이 잘 준비되어 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는, 항상 내가 신앙의 정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쭉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순간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순간 열심히 무슨 일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한때 그때는 나도 그랬지라고 자꾸 지난 날을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때 잘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끝나버리면 신앙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항상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평생의 이 신앙의 정점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잘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새봄이 다가오고 가장 활발하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또 교회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지를 오늘 함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지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활동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주시더라도 좋은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대응해낼 수 있는 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고 이 새 봄의 계절이 또 이 한 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이런 새로운 역사의 한 장면 장면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 계십니까? 잘 준비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